지난 몇 달 동안 기독교 인터넷 매체 이런 데서 하여튼 로잔대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도 많은 로잔대회가 드디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나는 이렇게 왜 대형교회들이 추측하건대 천억 원 이상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대회를 하는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우연히 차를 타고 가다가 2024년 로잔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서울 선언문을 발표했다는 그런 뉴스를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뉴스를 한번 잠깐만 들어보시는데 이게 CBS 크리스천 노콘 뉴스예요. 제목이 제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문 공개 비판 목소리도 나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한 4, 50초만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로잔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선언문이 이틀 만에 공개됐습니다. 동성애와 전 세계 분쟁, 기술 발전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가운데 기후변화와 구조적 차별 문제, 양극화 등의 내용은 거의 담기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스탑하죠.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동성애, 전 세계 분쟁, 기술 발전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지만 기후변화, 구조적 차별 문제, 양극화 대한 이런 대한 내용은 거의 담기지 않았다. 이게 기독교 모임이 해야 될 그런 일인가요? 지금 세계 경제 포럼, 이런 다보스 포럼 이런 데서 이런 거 이야기할 내용이지 그렇잖아요. 기후변화, 구조적 차별 문제, 양극화 이런 거를 교회에서 다룰 그런 문제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이런 일을 위해 쓸데없이 무려 천억 원의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농어촌 교회, 미자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그런 그 대형 교회들 그 안에 부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 나가서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이런 돈을 좀 쓰고 이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런 많은 돈을 이게 써야 될 그런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 가서 보니까
특별히 문자적 성경 읽기를 경계하며 역사적, 문학적, 정경적 맥락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들어보죠.
특별히 문자적 성경 읽기를 경계하며 역사적, 문학적, 정경적 맥락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제가 앞부분 고분 읽지 않아서 이번 서울 선언문은 복음, 성경, 교회, 인간, 제자도, 열방의 가족, 기술이라는 일곱 가지 큰 주제로 구성이 됐습니다. 복음과 성경, 교회장에서는 복음의 내용들을 면밀히 살피며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다시금 반복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문자적 성경 읽기를 경계해야 된다. 문자적 성경 읽기를 경계하고 역사적, 문학적, 정책, 정경적 맥락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게 이번 로잔대회에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한 거예요. 문자적 성경 읽기를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문자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문자로 기록이 돼 있는 거를 그럼 문자 그대로 믿어야지. 그럼 어떻게 믿어야지 올바른 성경 해석이 된단 말입니까? 아주 이상한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고 지금 로잔대회 서울 선언문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성경에 대한 건데 성경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역사적, 문학적, 정경적 맥락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읽는 것도 어떻게 읽으면서 읽어야 되냐? 문자적으로 읽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그 다음에 정경적으로 그 앞뒷 문맥을 보고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이게 정확하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다. 왜 그러면 이런 거를 반대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문자로 읽을 수 있도록 문자로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문자의 의미 그대로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게 읽는 거를 경계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잔대에 주관하는 이런 목사님들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 한번 좀 대답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읽지 않으면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그 뉴스가 우연히 뜬 거예요. 제가 뭐 CBS는 뭐 거의 좌파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보질 않는데 이게 떴길래 잠깐 봤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직접 로잔대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울 선언문에 성경 부분을 이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로잔 운동의 기둥은 처음부터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교회의 사명,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유일한 신앙과 실천의 규칙으로 여기는 흔들리지 않는 헌신이었습니다. 뭐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 그러나 이게 180도 문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대한 이러한 높은 관점은 항상 복음을 옹호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제자를 만든 교회의 사명을 강화하는 충실한 성경 해석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이 모든 것의 규범이 된다고 이렇게 믿는 게 그게 잘못된 성경 해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더 나쁜 것은 종종 상충되는 해석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의 효과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높은 관점을 확언하려면 역사적, 문학적, 정경적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교회의 해석적 전통에 따라 인도되는 성경을 읽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자, 이거 성경에 대해서 로잔대회가 뭔지 하여튼 이건 뭐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본인들이 믿고 있는 말을 이렇게 지금 선언으로 이야기한 거, 여기 아주 대단히 위험한 말이 들어있어요. 성경에 대한 이러한 높은 관점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성경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렇죠? 믿음과 교리와 실행과 이 모든 것의 표준 잣대로 사용하는 게 이게 성경에 대한 높은 관점이거든요. 이게 항상 복음을 옹호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제자를 만든 교회 사명을 강화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 해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문해야 됩니다. 아니, 성경대로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대로,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교리와 그 다음에 실행 모든 문제에 표준 잣대가 된다 해서 성경대로 우리가 이것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냔 말이에요. 왜 문제가 생기냐? 바로 자유주의자들과 신복음주의자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무오하다고 믿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믿고, 그렇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믿음과 실행과 그 다음에 이런 교리와 이런 모든 면에서 성경이 우리의 표준 잣대가 된다 이렇게 그대로 따르면은 거기에 합당한 그런 성경 해석이 나오고 그것대로 우리가 사는 걸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런 신자의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더 나쁜 것은 종종 상충되는 해석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의 효과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상충된 해석을 하는가? 누가? 성경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충되는 해석을 할까요? 아니면은 이대로 믿으면 안 돼, 자유주의적이고, 그렇죠? 영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문자를 벗어나서 딴 방식으로 읽어야 돼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충되는 이와 같은 그 견해를 낼까요? 아니면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상충되는 이와 같은 해석을 낼까요? 문제는 성경대로 믿겠다고 하는 근본주의자들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유주의자들, 현대주의자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서 고쳐서 자기 마음대로 믿고 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충되는 해석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높은 관점을 확언하려면 그 맨 끝에 가서 뭐라고 써있냐, 교회의 해석적 전통에 따라 인도되는 성경을 읽는 방식이 필요하다. 자, 그럼 제가 또 묻습니다. 로잔대의 관계자들에게, 교회의 해석적 전통에 따라 인도되는 성경을 읽는 방식에 나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뜻하냐? 어떤 교회? 천주교회를 뜻해요? 장로교회를 뜻해요? 아니면 감리교회를 뜻해요? 성공회를 뜻해요? 대체 무슨 교회, 무슨 교회의 해석적 전통에 따라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그게 이건 문제잖아요. 예,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무수한 교단, 교파가 왜 생깁니까? 성경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장로교가 뭐 280개인가 뭐 교단이 있다 그러는데 왜 그래요? 조그만 거 하나 갖고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교단이 생기고 교파가 이제 생기는 건데, 그러면 어느 교파, 어느 교단의 해석을 따라야 그게 교회의 해석적 전통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정 교단이나 교파 혹은 어떤 목사의 개인적 해석적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거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글러주셨으니 누구라도 정신을 차리고 앞뒤 문맥을 잘 이해하고 읽으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뜻을 거기 기록되어 있는 글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에 무슨 교단이 필요하고 여기 무슨 교파가 필요하고 여기에 무슨 목사의 어떤 독단적인 주장이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떤 개인이나 교파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가서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완전한 성경이 있다고 해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교파에 따라, 교단에 따라, 어떤 목사에 따라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오히려 해를 끼치거나 이것이 독이 돼서 심지어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런 이단들 다 성경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 성경대로. 근데 그런 집단에 들어가면 그러면 본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가족들, 아이들의 영혼까지도 다 완전히 멸망할 수 있어요. 천주교? 천주교 해석 방법대로 따르면 믿음 플러스 행위, 이것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봐야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마다 문제가 뭐냐? 교파마다, 교단마다, 목사마다 내 해석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 내 것이 옳다. 근데 지금 뭐예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성결교, 천주교, 성공회만 벌써 6개잖아요. 6개. 그렇죠? 장로교 하는 교단 뭐 이게 해서 200몇 개면은 200몇 개가 지금 다 다른데, 도대체 어떤 것이 성경적인 해석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해석적 전통이냐. 이걸 좀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지. 그냥 무조건 교회의 해석적 전통에 따라서 인도되는 성경 읽기 방식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이런 어려움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미국 같으면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어요. 캠벨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믿음 플러스 행위, 특별히 물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여기 우리는 환난 전 휴거, 7년 환란기 전에 휴거가 받는다. 이게 교회가 누릴 복된 소망이다. 우린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거의 대다수 한국의 교회들이 환란 통과,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린 성경 기록에 따라서 천년 동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해서 천년 왕국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올리브산 거기에 재림하셔서 거기다 발을 대시고 저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천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을 직접 치리하신다. 우린 그렇게 믿고 있고 천주교나 장로교는 무천년주의 그런 건 없다. 교회가 왕국이다. 이런 걸 지금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개신교 또 천주교 이런 데서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믿고 있어요. 저기 저 중동 땅에 있는 지금 한참 지금 헤즈볼라하고 막 전쟁하고 지금 뭐 전면전이 일어난다 지금 그리고 일촉즉발의 위기라 그러고 지금 계속 뉴스가 속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씨 그 이스라엘이냐? 그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1948년 5월에 그냥 뚝 떨어져서 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존 스타신이 이런 사람이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이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귀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그러면 곧바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지 어디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그 귀신이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몇십만 명이나 있잖아요. 또 귀신 쫓아야 된다고 그래서 뒤로 사람 쓰러뜨리고 하는 그런 신사도 운동한 사람들이 또 몇십만 명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사도가 있어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자, 성화에 관해서도 구원파 중에 어떤 특별한 그런 구원파는 아예 구원받은 뒤에는 무슨 일을 해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구원이 영원토록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아예 성화라는 것 자체를 입에 달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그런 구원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안식일 준수해야 된다 이래갖고 토요일 날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또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 양을 바쳐야 된다 그러고 그 유월절 지키고 어린 양이 뭐 피 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왜 그러냐? 성경은 거의 한 가지입니다. 물론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과 많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은 성경은 일단 한 가지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볼 때 다 이런 모든 교파, 이단 종파, 사이비 다 왜 이런 것들이 분열이 되고 여러 종파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교단이 생기고 그러냐. 이건 성경 해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성경 해석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도 자기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천주교 소수사본에서 나온 신세계역본을 번역하고 지방교회도 본인들의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복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인데 그러면 우리가 바이블 빌리어다 성경 그대로 믿는 성경신자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도대체 해석 방법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 이걸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써서 주신 편지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편지를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읽을까요? 거기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잖아요. 아버지가 편지를 보낼 때 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받는 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편지를 보낼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올해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서울 잠실 롯데아파트 롯데백화점 정문에서 만나서 우리가 같이 점심 식사하자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2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잠실 롯데백화점 정문에 만나면 아침 식사가 아니라 점심 식사하는 거예요 그날.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제가 이해하고 알았을까요? 문자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문자 그대로 읽고 아 올해 12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잠실에 있는 예, 롯데 백화점 정문 점심 식사 이렇게 그냥 읽으면은 문자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냥 문자를 읽으면 그냥 머릿속으로 이게 딱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면은 읽으면은 그렇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대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읽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 도대체 로잔대회 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참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누구라고 또 얘기하면 이름이 공개가 되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자기 사이트하고 자기네 그 가르치는 거기에 오면은 지난 2000년 동안 거의 숨겨져 있던 이런 진리들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랬더니 그거를 그분이 비평을 하면서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짓이다. 영지. 우리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지식과 계시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만 아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거 이야기하면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교회 시대가 이미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매 구절을 수십억 명이 다 읽었단 말이에요. 이 안에 그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뭐 신학자, 목사 이런 사람들이 동일한 구절을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읽고 그거에 대해 설교도 하고 글도 쓰고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만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고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고 내 설교를 들어야만 아주 특별한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거는 고대의 영지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그분이 이렇게 비판하는데 보니까 그자가 영지주의자일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본인만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누가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나만 특별히 이거 평범한 이런 구절인데 내가 딱 읽고 나면 이게 남에게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어떤 계시가 나한테 이렇게 있어서 당신들 그걸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건 이단 사이비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거예요. 거의 100%인 거예요. 다시 말해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그 구절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로잔대회 하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읽는 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면서 독자가 혼동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신약성경 같은 경우는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시장에서 저작거리에서 이 아이들과 이 아낙네들 예전엔 여자들 교육이 부실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자들이 시장에서 장사하면서도 알아들을 수 있는 코인의 그릭 그런 그리스 말로 성경이 기록이 된 거잖아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물론 성경에는 간혹 비유적인 것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런 문장이 나오면 앞뒤에서 이게 뭘 뜻하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 가서 보면 어떤 음녀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1절 가서 보면 많은 물들 위에 음녀가 앉아있다. 2절 가서 보면 땅의 왕들과 땅의 거주자들이 그 여자하고 음행을 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아니구나. 이게 어떤 단체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걸 알 수가 있고 5절에는 그 정체가 신비 큰 바빌론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6절에는 이 여자가 순교자들을 많이 죽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15절에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앉아있는 물들은 세상에 많은 왕들 여러 민족들이 다 이렇게 나오고 18절은 일곱 언덕에 앉아있는 그 여자다 해서 그게 로마라고 하는 거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문자 그대로 읽되 이게 비유적으로 이거 어떤 여자 하나가 아니라는 건 앞뒤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비유로 다 가서 읽으면 되는 거고 이런 건 몇 군데 안 나와요. 거의 모두가 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읽어야 될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해석에 대해서 잠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을 결정하는 행위를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석. 자, 맥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께 직접 성경 말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그건 뭐 성령님이 뭐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경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어떤 신비주의적 해석이 필요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글자로 읽을 수 있도록 주셨으니까 그 글자가 의미하는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되니까 무슨 나만 아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영지, 이런 특별한 이와 같은 그 지식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성경의 각 구절이 오직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아니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왜 이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고 저 목사님 저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100명의 목사가 다 100가지 해석을 내놓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 그건 왜 그래요? 목사가 각각 자기의 사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성경 우리에게 주셨으면 정말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닌 한은 그 성경 구절은 한 가지 해석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누가 읽어도 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가지 해석이 맞는 해석이지 장로교마다, 침례교마다, 감리교마다, 천주교마다 해석이 다 다르면은 그거는 그 교단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비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신자들은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문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에 맞춰 그대로 정상적인 의미를 취하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시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은 안식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그게 있는 그대로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그대로 기록을 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출애굽기 20장에도 안식일 설명하면서 모세가 이 안식을 설명한 그 길을, 글을 기록할 때 그게 BC 얼마쯤에요? BC 1500년경이거든요. 2500년경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모세가 이해하고 있는 그 24시간의 하루하고 BC 4000년경에 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질 때 그 24시간의 하루하고 똑같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하루라고 이해를 해야지 현대 자유주의자들처럼 다윈주의자들처럼 하루가 몇십억 년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가서 해석을 해보니까 뒤로 아브라함이 몇 세를 살고 아담이 몇 세를 살고 다 해서 뒤로 가서 돌아보니까 사람이 한 이 땅에 존재한 지가 한 6천 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그대로 믿는 게 그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그거 이외에 다른 거, 다른 건 그건 성경을 떠난 해석이고 사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그 다음에 우주 공간과 사람과 이 모든 것이 지금부터 한 6천 년 전에 이 모든 것이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됐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이 그런 창조를 어떻게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데 그 모든 거를 6일 동안 지금의 24시간의 하루를 6번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지 않는 게 그게 자유주의적인 해석이고 그대로 믿지 않는 게 그게 신복음주의의 그런 해석이지 우리 근본적으로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6천년 전쯤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6일 동안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자, 계시록에 가서 보면 20장 3절, 4절, 5절, 6절, 7절에 천년 동안 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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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이 여섯 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마귀가 무적행 속에 천년 동안 갇혀서 사람을 유혹하지 못하는 이러한 때, 유토피아 이런 때가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냐? 천년이라고 나오잖아요. 천년이 차면 마귀가 풀린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천년이 영원한 기간이라. 그럼 영원한 기간 끝에 마귀가 또 풀려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취하는 것은 그거는 아무리 그것이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라 해도 그것은 그 교단의 사적인 해석 방법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해석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천년이라 그러면 천년이에요. 그게 다른 거 없습니다. 천년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가서 보시면 무드셀라 나이가 969세라 그랬어요. 969세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렇죠?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이 969세 그건 잘못된 거다. 그 10분의 1로 줄여야지. 이렇게 해서 뭐 96.9세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거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성경 해석 방식이 아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거의 천살까지 살았어요. 그 뒤에 수명이 점점 감소해서 다윗의 시대에 오고 그러면 그러면 70에서 80세 이렇게 이제 살다가 다시 이제 천년 왕국이 되면 사람의 수명이 복원이 돼서 나무의 수명과 같이 된다. 이사야서 65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죠. 있는 그대로. 예. 자, 그다음에 역사적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인 시대, 수신자, 목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요새 우리가 이사야서 강의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쯤에 히스기야 왕이 살던 시대, 이사야 대언자가 살던 그런 시대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형성이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을 시키고 남왕국 유다 지금 막 멸절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거니까 거기 가서 교회를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고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지 여기 가서 우리 교회를 찾아야 된다 그러고 매튜 헨리 주석 이런 데 가서 보면 철치 철치에서 다 교회 이야기로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다. 히브리서 가서 보면 히브리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원래 타겟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이런 모든 절기니 이런 전통이니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약시대 그와 같은 거, 율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모형으로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진 거구나. 야고보서 흩어진 열두 지파에게 이렇게 주어지니까 아 이게 처음에 주어진 거는 흩어진 열두 지파. 그래서 열두 지파 이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거구나.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이게 교회에 주어진 게 아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곤란한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준 것도 교회에 준 거고 교회 시대 야고보서도 교회 시대에 준 건데 원래 수신자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담부터 교회가 있다고 아담부터 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모세 시대에도 교회가 있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 고백을 보시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그랬어요. I will 아직 없으니까 앞으로 내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했으니 예수님의 교회가 구약시대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믿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는 구약시대에 없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교회, 신약교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자꾸 구약시대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 그러면 해석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예 해석 자체가 꽉 막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교회를 찾으면 다니엘서 가서 교회를 찾고 그렇죠? 이런데 욥기에 가서 교회를 찾고 그러면 꽉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에만 32번 나옵니다. 이걸 지금 개혁성경은 다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거기 앞뒤 문맥을 가서 보세요. 그건 뭐예요? 하늘에서 모든 뜻이 이루어진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늘의 왕국이 연기가 돼서 예수님 재림의 때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게 천년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성경적으로 신학자들이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 신학도 읽고 구약을 읽고 이렇게 하면 신학하고 구약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걸 이제 금방 느낄 겁니다. 레위기 가서 보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예. 저는 오늘 저녁에도 김치찌개 갔더니 거기 돼지고기가 있어서 잘 먹고 왔거든요. 아니 이게 동일한 성경 말씀이 왜 그걸 안 지키냐 목사가 왜 안 지켜요? 안 지켜도 괜찮아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그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렇죠? 지금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음식 규정이 없는 거예요. 벌써 이런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대상이 다르다. 십계명 안식일 규정 지금 우리가 주일에 왜 주일 지키냐 여러분 토요일날 예배 드려도 돼요 화요일날 드려도 돼요 목요일날 드려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냐 온 세상 모든 시스템이 그렇죠 주일에 쉬는 걸로 지금 돼 있으니까 주일에 우리가 마음 편하게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린 거예요 또 그날이 또 마침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전에만 드려야 되냐? 아닙니다 오전에 드려도 되고 오후에 드려도 되고 밤에 드려도 되고 얼마든지 교회가 정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각 교회 형편에 따라서 주일에 드려도 되고 뭐 토요일 날 드려도 되고 오전에 드려도 되고 누가 뭐라 그래요? 지금 신약시대가 이제 됐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죄들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죽여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린 양 끌고 뭐 염소 끌고 그리고 주일 예배 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벌써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신약과 구약만 해도 이미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수신자가 이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는 완전히 다른 거다. 예, 그런데 이거를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회에 의해서 대체가 됐다 그렇게 하려면 그럼 뭐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면 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 그걸 모르고 생각해 읽으면서 이스라엘 읽으면서 교회 이스라엘 읽으면서 교회 이렇게 자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교회 그렇게 읽는 건 이스라엘로 읽고 생각은 교회라고 이렇게 바꿔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두 부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밖에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 특별히 율법이 주어진 그 이후부터가 엄밀한 의미의 구약시대예요 모세의 그 율법이 적용이 되는 그런 시대가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근데 신약시대가 되면서 뭐가 또 하나 생겨나요? 교회가 생겨난 거야.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로 보혈의 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로 보냐? 교회로 보시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세 가지 클래스의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에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은 이방인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이게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신약시대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제 누가복음 이런 게 이제 나와요. 우리가 보통 공관복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기록된 내용은 거의 다가 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사신 분, 구약시대 사람이냐 신약시대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면 저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신약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구약시대에 사신 분이고 신약시대를 여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전체 삶은 구약시대에 사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를 여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구약시대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구속하시고 우리 신약시대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가서 보면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에 사역하신 그 사역의 대부분은 다 누구를 위한 거냐? 할례자들,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조상들에 가신 그런 말씀들을 확증하고 확증하고 확증하려고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에게 그런 사역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신약시대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시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 시대는 침례자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구약시대에 사셨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대로 살펴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면 변천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변천기예요. 자, 어떻게 진행이 되냐? 유대인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유대인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로 변천이 되는 걸 그 안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천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뭐예요? 물처럼 흘러가다 보니까 고정이 되지 않고 서로 많이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특정한 어떤 한 부분을 떼서 우리 교단에 우리 교파의 교리로 만들면 그럼 뒤에 가서 부딪혀요. 왜 그러냐? 아직 고정이 안 되고 움직이는 상태예요. 움직이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사도행전 20장 19장 가서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방들을 걸쳐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적어도 한 19년, 20년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몰라요. 그 구원은 받은 거예요. 구약시대 그런 방식으로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로 바뀌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그 전에 받았어요. 아브라함 구원 받듯이 믿음으로 다윗이 구원 받듯이 믿음으로 이미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지나서 한 20년이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침례라는 것조차를 알지는 못하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런 시대에 이걸 가지고 우리의 교리를 삼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예. 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시면은 사도행전 시작이 되면서 유대인들의 교회가 시작이 되고 한 10년쯤 지나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교회, 신약교회가 지켜야 될 그런 교리나 이런 실행에 대한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이 안에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교회가 지켜야 될 교리들은 다 어디에 있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있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변천기의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자꾸 변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교회 문제 같은 경우도 로마서 9장에서 11장 거기 가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없어졌다 그러고 교회가 다 이스라엘을 받아야 될 복을 다 차지한다 그러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이게 해석이 다른 방향으로 그 교단이나 어떤 특정 교파나 어떤 목사의 사적인 그런 해석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흡수해버리면 그때부터 성경이 먹통이 되는 거예요. 암만 성경을 읽어도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다 교회를 자꾸 갖다 꽂아 넣는데 무슨 해석이 되겠어요? 해석이 안 되죠. 꽉 막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잠시 이스라엘이 지금 배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인데 또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나타나죠. 이방인인데 유대인 행사하는 사람들도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닉 주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런 사람들 다 이방인인데 뭐라고 주장해요? 우리 율법을 지키고 우리 구약시대에는 모든 걸 지키고 우리 유대인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 사적인 해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교리에 문제가 생기고 교리가 상충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목적과 설계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 환상. 자, 마른 뼈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마른 뼈가 뭐냐? 11절에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다. 이스라엘 온 집.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면 우리 몸의 부분들에 관한 우린 끊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올라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려가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게 1차적인 해석이고 이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고, 말세 지금 천년왕국 성전이 40장부터 세워지는데 그 성전 세워지기 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1차적인 해석은 그거지, 그거 외에 다른 해석은 다 사적인 해석이에요. 있을 수 없는 그런 해석입니다. 자, 에스겔서 47장에 가서 보면 성전에서 동쪽으로는 물이 나와서 흘러갑니다. 가서 재보라 그러니까 천 큐빗 지나니까 발목까지 차고, 천 큐빗 지나니까 무릎까지 차고, 천 큐빗 지나니까 강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강이 진짜 강일까요? 아니면 가짜 강일까요? 영적인 강일까요? 아, 진짜 강이에요. 진짜 강. 이 강이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해를 지나가면서 사해가 짠 소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바다인데 그 사해에 있는 모든 걸 다 회복을 시키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저 밑에 홍해 쪽으로 내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흘린 그 피, 그 피를 다 깨끗이 다 이렇게 이 피가 씻어내면서, 그래서 결국 바다가 홍해가 된 거예요. 레드시가 그 사람들의 피, 짐승의 피, 아마겟돈 전쟁의 그 피를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을 하는 거지. 이게 뭐 무릎까지 차고 목까지 차고 이런 거를 이거를 딸리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그거는 다 사적인 해석이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다. 마태복음 24장도 우리가 가서 보면 마태복음 24장의 수신자는 누구냐? 십자가 사건 이전에 교회라는 게 없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너희는 다 유대인들이고,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는 이미 다 휴거돼서 올라가고, 그리고 그 환란기,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신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던 그러한 엄청난 규모의 이런 고통을 당하는 대환란이 임하는, 그래서 그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유대에 있는 산들, 유대에 있는 산이에요. 한국에 있는 산이나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산이 아니고, 안식일 얘기가 나오고 겨울이 나오고, 여러분 그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그게 해석이 되지. 거기 있는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로잔대회라고 하는 거는 거기 주관한 이런 분들은 하여튼 자유주의적 해석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왜? 문자 그대로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알아서 교회 전통적 해석 방법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잘못된 그런 견해를 선언문에 담았습니다. 69번 항목에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린 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람이 동성에게 끌림을 경험하며, 글쎄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끌리는 거 경험을 못 해왔는데 아마 이분들은 좀 끌리는 걸 경험을 했나 보네요. 저는 동성에게 가서 이렇게 끌리는 건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또는 지배적인 끌림이라는 걸 인지한다. 자, 기독교에는 유혹에 저항하고 욕망과 행위 모두에서 성적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성경의 주장은 동성에게 끌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성에 끌리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거 맞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런 걸 같이 동성 이성을 같이 적어놓으면 두 개가 다 되는 걸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에 끌리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을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교회들은 꽤 많은가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의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회개한다. 이렇게 이제 고쳤는데 이건 고친 거예요. 고치기 전에는 뭐라고 돼 있냐.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에게 매력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의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많은 지역교회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하는 사람들을 무지와 편견으로 이 사람들을 많이 가서 보니까 그 결과 기독교 공동체에서 차별과 불의를 겪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여러분 동성애자 차별한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어느 교회에서 동성애자를 차별했어요? 어떤 교회에서 동성애자에게 불의를 행했어요? 난 그런 교회 알지 못합니다. 예. 네.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자매에게 끼친 해악을 애통해야 한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누가 교회에서 무지와 편견으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불의를 행했습니까? 제가 한번 묻는 거예요. 이 로잔대 하신 목사님들에게 도대체 누가 교회에서 무지와 편견으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불의를 했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태어날 때 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중대한 심리적이며 사회적인 어려움에 처해 왔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주장하는 게 동성애자들의 주장인데 이걸 여기다 갖다 적어놓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어려움에 처해왔다. 이게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뭐야? 동성애는 유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로잔대 이런 선언문에 이걸 적어놓는 게 이게 합당한 일인가?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태어난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짐승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남성과 여성 둘 중 하나 하나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지 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동성애자는 우리 모두와 동일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그분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동성애는 왜 우리가 이거를 꼭 집어서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성경 가서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동성애자라고 해서 뭐 특별히 외계인이 아니에요. 다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그 사람들이 죄인인 것처럼 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다만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 자리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죄다 그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죄를 죄로 깨달아야 회개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죄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나 동성애가 가벼운 죄라고 얘기하면 그럼 그 사람이 회개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게 될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동성애가 창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창궐하는 건 이미 예언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동성애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또 뭡니까? 에이즈 등 이런 것이 생겨갖고 특별히 지금 군 생활하는 가운데 상관이 항문 섹스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 밑에 있는 부하를 데려다가 그런 악한 짓을 하면 이 사람이 무죄하게 무고한 그런 상태로 평생 동안 에이즈 걸리거나 해서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법을 유지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지 동성애자를 미워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고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항문이 다 헐어갖고 대변이 줄줄 흩어져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을 하고 기저귀를 차고 10분 15분마다 다녀야 되고 한 이런 거를 겪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좋은 일이지 뭐가 나쁜 일이에요, 이게. 본인들끼리 좋아서 하는 거는 아무도 막지 못해요. 그걸 우리가 막아달라고 법에다 호소하는 거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악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없애주십시오. 이런 법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게 심각한 죄고 특히 국민 보건위생상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것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목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걸 미워하시고 이런 일을 아이들이 하거나 하게 되면 평생 동안 고생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하니까 보건위생상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럼 오자마자 동성애 회개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적당한 때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가 이렇게 되면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니까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하되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을 마칩니다. 동성애 관련해서 제가 로잔데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동성애가 죄면 죄답게 성경적으로 심판을 선고하며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로잔데의 서울 선언을 보면 그동안 그렇게 해온 잘못과 무지와 편견을 사과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과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질 않았는데 동성애자들을 포용하고 형제와 제자로 받아들일 것을 선언하니 이게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분이 이제 그렇게 쓰면서 동성애가 죄라는 대원칙만 형식적으로 인정한 뒤에 세속 가치관을 실천에 다 받아들이고 적용해 그렇죠? 동성애는 유전이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적용해 복음과 진리를 다 저버리고 폐기하는 그러면서 이분이 딱 썼어요. 딱 신복음주의 대회다운 선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겉은 그럴듯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안을 들어가서 보면 회개 촉구라든지 이런 게 이게 정말 죄니까 하나님 미워한 이런 거는 들으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 이런 대회를 유치하고 찬성한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결산하신 자리에서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할 말이 있을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닥치기 전에 빨리 돌이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지지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블로그에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읽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여러분 교회의 해석 따를 필요 없어요. 교단의 해석 따를 필요 없습니다. 교파의 해석 따를 필요 없어요. 저의 해석, 어떤 목사의 해석 따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데 이게 한 번에 다 이해 못해요. 한 번에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1600년에 걸쳐서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 번 읽고 다 이해를 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고 그렇죠? 또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를 자세히 가서 살펴봤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을 죽을 때까지 진행하게 될 때 그때 해야 겨우 성경을 이 정도 내가 좀, 요 정도는 내가 이해하구나.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그래서 옳고 그른 걸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문자로, 그것도 영어나 히브리어를 준 게 아니라 그걸 또 우리나라 말로 기록을 해서 우리나라 말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짐승이 아닌 한 그런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잘 문자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문자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블 빌리버로서의 귀중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